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약 일주일 앞둔 토요일,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무슬림 입국 금지 등 일부 공약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이민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시위대는 우리는 떠날 수 없다, 정의 없이 평화 없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의 여신상을 땅에 파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모두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 외에도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 수십 개 도시에서 같은 날 트럼프 반대 시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서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앞두고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이 비난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인 루이스 의원은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1965년 엘라베마 셀마 평화 행진을 주도했던 인돈 운동가입니다. 루이스 의원은 금요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에 거론하면서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루이스 하원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거짓된 불평을 하기보다는 끔찍하고 무너져가는 지역구의 문제를 고치고 주민들을 돕는 데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루이스 의원은 말뿐이고 행동이나 결과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비난에 민주당과 흑인 인권단체들은 거센 비판을 보였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수년간 루이스 의원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점진적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거점인 모술 대학을 탈환했습니다. 이라크 대테러군의 만 사디 중장은 토요일 정예 부대인 대테러 부대가 ISIL과의 전투 끝에 모술 대학 부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술 대학 탈환은 이라크군이 모술 동부로부터 진격 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디 중장은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모술 동부 지역 전체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은 또한 모술의 다섯 개 다리 가운데 세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무릎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이 토요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평화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협상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 지원국인 터키의 중재로 열리게 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최고협상위원회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갖고 아스타나 회담을 지지하며 회담이 휴전체제를 강화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유엔이 중재한 제네바 평화협상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키 외교부 장관은 토요일 아스타나 회담에 미국도 초청하기로 터키와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교 장관은 미국이 아스타나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며 미국 대표단의 참여에 대해 러시아 측과 외교 채널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 강력급 지명자들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열린 차기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 mean,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is we have failed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regimes, including that.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 think.
Do you believe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never develops?
틸러슨 지명자는 1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매티스 지명자는 12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북한 관련 발언 내용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청문회를 통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청문회라는 게 정책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가령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 문제 또는 북한 자체에 대한 이 지명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수준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청문회는 북한 문제가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사실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딱 한 명의 의원만이 질문을 했고요.
네.
거의 대부분 러시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바로 그 질문에 딱 한 번 나왔던 사안이고요. 지금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도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 문제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서면 보고서를 청문회에 앞서서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북한 문제가 제법 있었습니다. 대체로 틸러슨 지명자와 매티스 지명자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밝혀왔던 그런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고요. 다만 이것이 정책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실제로 차기 행정부의 진영이 갖춰지고 여기에서 또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국한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 안보와 군사 면에서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할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CIA 지명자들에 대한 미 의회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명자들은 그 청문회에서 자신이 담당할 분야에 대한 입장, 인식, 시각 등을 밝혔는데요. 그것이 당장 무슨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책의 일종의 배경, 방향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국무장관 지명자인 렉스 틸러슨 지명자는 미국 외교의 핵심으로 트럼프 당선인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과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수단과 윤리를 갖춘 지구상 유일한 초강대국이지만 미국이 이끌지 않으면 세상은 더 혼란하고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에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그러니까 ISIS죠. 이 무장세력을 격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를 견제 또 중국을 압박하고 또 나토 동맹을 강화하고 또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군사를 담당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0일 청문회에서 국제적인 동맹을 중시하고 또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정보국 CIA 지명자가 된 그 마이크 폼페이 지명자는 테러리즘 또 순위파 무장세력 ISL 또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당면한 위협으로 꼽았고요. 또 사이버 해킹도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요. 미국 언론이 뭐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무국방장관 내정자들의 이런 시각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존 입장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러시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좀 개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 강경한 또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가 이제 발족이 되면요. 이와 같은 상이한 시각을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하나의 단일한 정책으로 마는지가 상당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든지 또는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가 있든지 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한반도 문제가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도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혹시 듣는 분들한테는 늘 미국에서는 이 한반도 얘기만 하고 있나 이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개 보면 경제라든지 미국 국내 문제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문제라든지 주로 이제 큰 것들을 얘기하고 그중에 이제 북한 문제 특별히 그 이슈가 생길 때는 또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또 말씀이 나왔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 지명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이런 문제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방금 최은기 기자가 이 틸러슨 지명자나 매티스 지명자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 당선인과는 좀 달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강경한 그런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
국무장관 지명자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이 경제 내지는 무역 관행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해결을 위해서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네.
이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들
네.
이것들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했고 이 섬들의 중국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강한 그런 말하자면 문제 제기가 나왔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면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은 수준의 마찬가지다라고
네.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이 트럼프 당선인과는 좀 대비되는 측면에서 네.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강하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렇지만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긍정적으로 간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한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의 유럽에서의 말하자면 군사적인 협력의 핵심 아닙니까?
네네.
이 나토를 깨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대단히 그 말도 좀 강경하고 거칠게 하고 좀 그런 인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자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조율이 돼 갈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나온 이 두 지명자들의 얘기 중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최현기 기자가 좀
네. 주시죠. 앞서도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그 이번 상원 그 인준 청문회에서 강력한 그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했는데 실패했다며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틸러슨 지명자는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말한 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 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말을 삼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그 어떤 선택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매티스 지명자는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 대북 제재 의지 강력한 것을 표명을 했는데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논란을 불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그동안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예.
또 무역 문제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 문제 또 환율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국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국제적인 합의나 또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언급들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관해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에 적지 않은 그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네.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중국은 사실 틸러슨 지명자의 중국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실제로 틸러슨 지명자뿐만 아니라 현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그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마당에 이 틸러슨 지명자가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발언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제2차 제재, 이른바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그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량살상무기나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 기업 기관이나 뭐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가령 뭐 중국의 어떤 기업이 북한에게 무슨 금지된 물자를 지원한다든가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이 제한하는 것이 바로 그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이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만 이 질문 즉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고 다만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에서 약간씩 나오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확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국무장관 지명자 특히 경력이 대기업의 경영자라는 것 이외에는 그런 다른 국방이나 정치에 이런 데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앞으로 또 어떤 조정이 또 있을지 어떻게 또 달라질지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군요. 자, 이번에는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예, 최현기 기자가 방금 말한 대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티스 지명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는 서면 보고를 위원회에다가 미리 제출한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동맹국들의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있어서 여기에 협력을 한다 미국이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그러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중앙정보국 등의 유관 부처들 간에 말하자면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고요.
네.
물론 대통령도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또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사실 북한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애초부터 오바마 대통령 자신 그리고 또 존 켈리 국무장관의 대북 입장이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네.
집권하기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또 캐리 장관도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를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적이고 단호한 강경한 그런 대화를 펼쳐나간다라고 했고요. 존 켈리 국무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량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고 출범을 갓 할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입장을 상당히 바꿔놓고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에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이것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할 때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의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이제 한반도 쪽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매티스 지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간에 한국, 일본 또 나토 같은 국가들이 좀 더 방위 분담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질문이 나왔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부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방위 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자 영내 주둔에 있는 미군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동맹 방어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그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입니다. 여기에 인준청문회도 열렸는데요. 이 폼페오 지명자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짧게 언급은 했지만 사실 북한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폼페오 지명자는 공개회의 이후에 또 비공개로 별도로 청문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별로 큰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언급, 그리고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이 북한이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을 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네. 외교 안보 분야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울러서 또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떤 그 인사를 지명해서 장관으로 기용하려 할 경우에 반드시 그 의회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인준 청문회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 언론은 국무장관, 그러니까 렉스 틸러슨 지명자, 국무장관 지명자하고 국방, 제임스 매티스 지명자죠. 그다음에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 3명에 대해서 국방과 CIA 국장 지명자는 큰 문제 없이 아마 인준청문을 통과할 것 같고 국무장관 지명자, 그러니까 렉스 틸러슨 지명자의 경우는 좀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외교 국방 분야 강요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이 북한이 ICBM 위협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또다시 ICBM 발사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8일에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북한은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서 외무성의 이런 발표, 그리고 또 이어서 러시아 주재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새해 들어서 북한과 관련한 화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바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새해 들어서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잇따라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협상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면서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이 국방장관 애쉬턴 카터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북한의 그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의 그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10일 퇴임 전 그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면 요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에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종합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궁금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북한의 이 ICBM 발사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당연히 우려스러운 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북한의 ICBM 발사 공언이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네. 아울러서 미국에서 카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는 격추할 수 있다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네. 우려할 만한 일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항상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하지 않고 그 당사국들을 전부 다 자제를 요청하고 네. 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ICBM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 이상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북한의 ICBM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시험 발사를 한다면 또 언제 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90% 이상 완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90% 이상 그럼 100%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완성이 다 돼서 지금이라도 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90%가 됐지만 아직 그 10%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이상 미국과 같은 또는 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의 그 ICBM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몇 년 더 걸린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신중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무수단 미사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그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네.
그중에 한 번만 성공하고 6번이 다 그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수단 같은 이 같은 그 중거리 미사일이 다 이렇게 7번 중에 6번이 실패할 정도면 아직 그 ICBM 그거보다 더 긴 장거리 미사일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상당히 그 참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일 그럼 쏜다면은 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한다면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개 2월에서 4월 또는 3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월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네.
또 대강의 대북 정책도 이제 완성이 되고 이럴 테고요. 또 3월에는 또 연례적으로 미한 연합훈련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아, 연합훈련 자체가 핵전쟁이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일종의 자위적 차원에서 아, 우리도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을 활용해서 발사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국방부가 최근에 내놓은 이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한 대목이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무수단 그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수준을 좀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아직 시험 평가도 안 한 수준이고 네. 하기 때문에 하면서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제재 대상이 됐는지를 우선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미국 무부는 그 11일 의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2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등 그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을 했고요.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김여정이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며 이 기관이 북한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여정 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일남 인민모안부 한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그리고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김일남 한경남도 보위국장, 그리고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 올랐습니다. 또 이 같은 개인 외에도 북한의 그 정부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일단은 제재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입국이 금지되고 또 네.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동결이 되고
네.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재 대상 인물들은 그 밖에 어느 북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여행을 한다든지 미국 내 자산을 갖고 있다든지 미국인들과 거래를 한다든지
네.
이런 말하자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 관련 제재는 아주 상당 부분 상징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내고 있는 상징적인 효과 여기에 미국 정부는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BOA가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 제재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VOA가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당담 차관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김여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유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김여정이 그 이렇게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말리노스키 차관부는 김여정은 북한 정부에서 선전선동과 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도자 신격화와 숭배를 위한 거대한 제재의 책임자고 따라서 우리는 그가 누구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 김여정이 북한 통치체제에서 담당한 자신의 역할 때문에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동생이 무슨 친인척이라서 그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
네.
북한 체제 자체, 북한의 그 정권 자체가 허다한 그 인권 유린의 그 하나의 기국이고 그 기구에서 김여정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구조적인 책임을 물어서 김여정을 올랐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익명성의 숨기보다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반드시 인권유린에 간접적이라도 개입이 됐으면은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북한의 기관 중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이 이 대상이 됐는데요. 특별히 이 두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내에서 강제 노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가 이 북한 내 강제 노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네.
이것이 끔찍한 문제다. 그래서 북한 내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 두 기관들은 책임이 있다. 강제 노동이 끔찍한 사례로 미국 정부가 꼽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노동성 두 곳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이고요. 아마 이 두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지금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말하자면 탄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동 착취와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는 노동자 파견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휴먼 라이트 워치가 국제적인 인권 단체입니다. 아, 2017 세계 인권 그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휴먼 라이트 워치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재앙적인 수준이다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그 재앙적인 수준의 인권 상황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 그리고 노동당이 70년간 통치한 그런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고, 또 북한 정부가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강제 노동 그리고 공개 처형,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수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 국방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 소식과 함께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협했다는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진짜 그 사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아빠 사진 딱 한 장만. 왜냐면 여기를 오더라도 아빠 재산은 지내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그 아빠 사진 한 장만 남겨놓자.
두만강을 넘어가기 전 가족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손에 준 것은 아버지의 사진 한 장과 죽을 각오로 준비를 했었던 아편의 덩어리 두 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한 이만한 돈이 한 개씩 가지고 떠났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먹자, 먹고 죽자.
가슴까지 차올랐던 4월의 두만강을 건너 사방이 캄캄한 중국 땅 어느 논밭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네, 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꼼짝하지 말고 그 논밭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딱 엎드려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었구나.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 아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숨소리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대기했던 브로커가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나마 몰라서 했던 일이지 알고는 다시 하지 못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탈북을 도왔던 사촌 오빠의 연락에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고 오빠가 보내온 브로커라는 사람을 따라서 일주일 만에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소개로 오다 보니까 태국에 들어와서도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예, 처음부터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일이 안 되려나 그 태국에서 제가 뭐 사고 싶어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몇 명의 탈북자와 함께 바깥 구경을 나섰다가 태국 경찰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운성이 고향인 영정실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슨 누구 신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경찰한테 잡혀갔고 태국 경찰이 거기서 저랑 그 또 다른 우리 같은 사람들 나갔던 사람들 또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 끌어가지고 우리가 그 먹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피해가 끼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도망나고 풍지박산이 됐었어요. 아무튼 그때.
아차, 큰일 났다는 생각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설퍼 보이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태국 경찰 눈에 띄는 것이 당연했고 은신처가 정실 씨 때문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몇 명씩 뽑아서 대사관에 그 우리 한국 대사관 있잖아요. 대사관 면담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몇 명씩 빠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경찰한테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저는 경찰서로 간 거예요. 저는. 근데 엄마가 딸을 어떻게 혼자 보내냐? 그래가지고 엄마도 같이 따라온 거죠, 저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실 힘들었어요. 그 경찰서에 가서 며칠 동안 또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조사를 한다고 며칠을 보내고 또 거기 경찰서에서 또 다른 경찰서로 갔다가 뭐 거기서는 바느질도 하고 이런 일도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서 또 있다가 그런 생활을 한 달 정도 거치다가 큰 뭐 태국 수용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를 들어갔어요. 또 가다. 경찰서에서 넘기고 해갖고 뭐 재판하러도 갔던 것 같아요. 재판장에도 우리가 갔었고 했는데 뭐 저희 말이 하나도 뭐 통역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무슨 돈을 내면은 니네가 나간다고 분명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내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그 아주 큰 태국 수용소로 옮겨졌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엄마랑 저랑 그때 잡혔던 우리 같은 그 탈북민 여자 두세 명에다 남자가 한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수용소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다가 그러고 이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게 이민국이더라고요.
정실 씨 같은 불법 체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내뱉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수용소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옮겨진 곳이 이민국이었습니다.
한 200명이 넘쳐 있었나? 서서 잤으니까요. 진짜 이렇게 신발 하나 딛고 딛을 자리도 없었어요. 앉을 자리도 없었고 우리 자기 짐인 짐 대충 이런 자그마한 짐 있는 거기 위에 이렇게 앉아서 쪼그리고 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덥고 벌레가 많아서 물고 하니까 온 데 다 물리고 뜯기고 밤새 굵고 해가지고 저는 피부병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거 뭐 치료할 데도 없고 아무튼 그런 고통이 지속되니까 계속 엄마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엄마 마냥 엄마 탓인 것처럼.
수용소에서 이민국으로 그리고 또 어디로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불안에 힘이 들었습니다. 편할 리가 없었던 생활에 정실 씨의 신경은 날로 곤두서고 있었고 급기야 어머니를 향해 그 답답함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예,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엄마하고 했던 게 너무 눈물 나요. 제가 참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엄마하고 잠 못 자게도 제가 많이 싸우고 참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왜 떠나가지고 쟁이냐, 이제라도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왜 이 고생을 하냐고.
지금 와 생각하니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 후회가 막급입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 길을 나가가지고 엄마까지 지금 고생시키는 주제에 나는 또 이 철이 없어갖고 계속 엄마하고만 투덜대고. 아마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 엄마 희머리 난 걸 보면 내가 그때 길진 않았지만 그 한두 달 동안 엄마를 얼마나 가슴을 헤벗겠냐.
그때 행동은 지금도 사무치게 후회가 되지만 어머니의 하얘진 머리카락을 세면서 그때는 정말 미안했었다고 헛헛한 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그 이민국은 대사관에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한 달에 매주 아마 인터뷰는 있었었어요. 대사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미국으로 갈 거냐 이런 거 물어보고 언제쯤에 갈 것 같다. 워낙에 사람인들이 많았으니까 90%는 탈북자였고 그중에 뭐 한 10명 정도나 저기 뭐 우크라이나 여자들 아니면 필리핀 여자들 몇 명밖에 안 섞여 있었어요. 다 탈북자였어요. 우리 탈북자끼리 또 그 다 그 불쌍하게 고향 떠나서 오면서 싸우긴 또 왜 그리 싸우는지 몰라요. 감옥 안에서도 막 머리 끊고 싸우고 해가지고 경찰들 다시 들어와서 그거 떼놓고 아무튼 유명해요. 이제 구경하고 이제 말리고 이러면서 덧없는 생활을 보내다가
정실 씨와 어머니는 몇 달간의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야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원했던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세국에서 그 뭐지 대사관에서 나와서 인터뷰할 때부터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는 한국밖에 안 간다 그랬어요. 한민족인 땅에서 살아야지. 그 언어도 안 통하는 그 나라 땅 뭐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런 나라 땅에는 안 간다고. 우리는 오로지 한국만 갈 거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사관에 그 인터뷰 하시는 분도. 미국 가겠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었거든요. 근데 왜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냐. 자기 의향에 따라서 막 갈라져 가니까. 고향에서 떠날 때도 한국으로 가려고 떠난 거지. 응? 한민족 하고 한 나라 땅에서 살고 싶지. 그런 데는 안 가고 싶다.
2006년 4월 두만강을 건너 태국 땅에서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싶었는데 비행기를 타러 대사관을 나서는 그날까지도 기대와 두려움이 오가는 불안한 시간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저쪽 태국에서 테러 같은 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김정일이가 뭐 이까지 이민국까지 와가지고 여기 이민국에 있는 탈북자들 다 데려가겠다고 했다. 또 그런 흉흉한 소문을 누가 내는지 그 감옥 안에서 계속 그런 소문이 나도는 거예요. 겨우 이까지 왔는데 김정일이가 데려가면 우리는 다 죽은 거지 어떻게 사냐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몇 번을 그랬었어요. 테러가 막 일어나면서 김정일이가 오늘 밤에는 다 데려간다고 했다. 그런 얼토당토한 말 하지도 말아라 하는 패가 무리가 있고 또 어디서 편지로 이렇게 편지는 진짜 남자들 쪽이랑 들락날락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쪽에서 또 밖에서 또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또 전달을 해갖고 없는 말을 하겠냐 이러면서 또 근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마음이 모두 뒤숭숭한데다가 그런 안 좋은 말을 해대니까 모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가뜩이나 기쁜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신심은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비행기를 타니까 아 이제는 진짜 한국으로 가는가 보다. 그것도 비행기 타기까지도 또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저희는
10명의 탈북자들이 함께 공항으로 갔습니다. 정실 씨 모녀와 다른 탈북자들 그리고 대사관에서부터 싸우기로 유명했던 한 부부가 동행자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무가내 큰 소리의 그 부부가 태국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실 씨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 그 공항에서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이런 대기실 같은 데서 들어가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기다리더라고요. 시꺼멓고 눈 새파랗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거기로 데려다 주면서 여기서는 조용해라. 여기 공항에도 저쪽 북한서 요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만 잘해서 비행기 타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말썽 부리지 말고 잘 있어라. 이러고 우리를 거기다 놓고 갔는데 아, 이 부부간 둘이 거기 들어오자마자 그 외국 사람들한테 전화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영어잖아. 영어면 쟤네 자기네가 영어나 잘하냐고. 영어도 잘 못해. 그 막 손가발 다 써가면서 그 북한 말을 해가면서 그 목소리도 톤이 얼마나 높아요. 안 빌려주고 하니까 막 그 빌려가지고 그 지금 이민국에 있는 누구 뭐 자기 조카한테 전화를 뭐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통화를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부리길래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하도 그게 한심해갖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혼자서 가는 길도 아니고 여기 지금 10명이 운명이 달려있는데 왜 소란을 피우냐. 우리 그 여기 데리고 온 선생님이 조용하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 남자분이 눈에 저 감기를 부리면서 나를 잡아먹고 때려서 잡아 죽일 듯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이 쌈 갓나 새끼 막 이러면서 네가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데 네가 뭐라고 지랄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옆에 있다가 엄마는 나를 말려. 근데 나는 내 목숨도 내 목숨이겠지만 거기 그 10명이 그 목숨이 너무 불안하고 위태로운 거예요. 좀 가만히 조용하자고.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크고 멋진 비행기를 탔다는 기억뿐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였고 몇 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우리를 태우시는 분이 타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요 하니까 거기 타셨던 분들이 이러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탈북자라는 소개에 박수를 받았던 당황스러웠던 상황. 예쁘고 친절한 아가씨들이 나눠주는 식사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했던 것이 비행기를 처음 탔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내식 주잖아요. 밥 같은 거. 죽을 줬나 밥을 줬나. 그것도 저는 또 어떻게 타다 보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앉았거든요. 근데 그걸 주는데 우리끼리 쑥덕거린 거죠. 저건 돈을 내고 먹는 거냐 안 내고 먹는 거냐 이러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주니까 그냥 먹자 그러고 먹었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너는 그때 엄마한테 그거 좀 먹으라고 말을 좀 해주지 배고픈데 지만 먹고 엄마가 저기 떨어져 앉았었어요. 근데 엄마 나는 그냥 주니까 먹은 거지. 근데 엄마는 왜 안 드셨어요? 엄마는 돈을 내는 줄 알고 안 드셨대요 그거를. 근데 지금도 그걸 못 먹은 게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아니었나 봐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간호조무사 염정실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